사람이 왜 죽느냐에 대한 대답은 오직 성경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어떻게 죽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이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죽음의 방식이지요. 질병으로 죽느냐, 사고로 죽느냐, 노환으로 죽느냐, 그 죽음의 방식의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굳이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느 자리든 보면 뭐 잘 죽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없어요. 네? 뭐 아무 의미 없다 하는 분들이 없어요. 다들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합니다. 사실 장례식을 치러보면 그 어떤 설교보다도 더 확실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장례식에 가면 정말 난감하고 정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고인에 대한 어떤 소망이 전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장례식에 가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 죽음 앞에 부활과 하늘의 소망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과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큰 소망을 갖게 하고 위로를 갖게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묘지 앞에 서 있는 그 묘비들을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참 묘비마다 다 사연이 있고 또 중요한 이야기들,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묘비에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특이한 묘비를 발견하는데 세 줄로 쓰여 있는 묘비를 발견합니다. 첫째 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소 라고 하는 문구였습니다. 순간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소 라고 하는 이 문구였습니다. 슬며시 진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줄에 다시 궁금함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라는 문구였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든 죽음을 맞이하겠지요. 노력한다고 그 시간을 맞이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누구나 다 어느 때가 되면 누구에게나 다 그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과 생명의 기대를 갖게 합니다. 희망과 생명의 기대를 갖게 해요. 우리 가운데는 겉으로는 보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지만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많이 힘들다 말합니다. 어렵다 말합니다. 참 답답하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겉은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마치 죽은 자와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삶을 포기한 사람들,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저 홀로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진지하게 보면 완전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진지하게 보면 죽어있는 자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의 생명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의 생명은 바로 이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세상의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 영생이지요.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영생이지요. 계속 늙어가는 나이에 얽매이지 않는 영생이지요. 그 영생의 은혜를 보장해 주신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독특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믿음이 결단코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평소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라를 아끼며 사랑했는지를 대변해 주는 표현입니다. 물론 두 사람 사이에 위기나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위기의 순간도 있었고 갈등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하마터면 빼앗길 뻔했던 적도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로 인해서 가정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불화가 찾아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라의 역할도 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말씀해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칭했대요? 주라고 칭했어요. 사라가 언제나 항상 남편을 향하여 주로 모셨다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지를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 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중히 여겼던 아내와 함께 그 긴 세월을 함께 했으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인생을 살았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남성분들 부럽지 않으세요? 아내들이 남편을 향해서 주라고 하는 거지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주인으로 섬기는 거. 예, 부럽지 않으세요?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 가정에서 남편들을 그렇게 섬기고 계세요? 존귀하게 생각하세요? 존귀하게 여겨주세요? 예? 아무튼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이 사라의 죽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더 큰 아픔이었고 더 큰 슬픔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한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이 남편에게 늘 남편의 그 기를 죽이는 말만 해요. 뭔 일만 하면 무슨 일만 해도 늘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뭘 하라 그래요? 예? 뭘 한다고 그래요? 맨날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당신 뭘 한다고 그래요? 예? 뭘 했다 하면 다들 이렇게 남편한테 당신이 뭘 알면 뭘 한다 그려.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차를 몰고 운전하고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위급한 상황이 된 거예요. 병원에 달려가 보니 의사 선생님이 그 진단이 이미 남편이 죽었다는 진단을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남편을 지금까지 너무도 구박한 것이 기억이 나고 또 앞으로 홀로 살아갈 것이 너무나도 서운해서 막 울어댔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신천을 쫙 거두면서 여보 나 살았어, 여보 나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뭘 안다고 우리요? 의사 선생님이 죽었다는 거 아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양정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네?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구박하고 그렇게 아웅다웅 다투며 살아가는 그 남편, 그찌긋찌긋한 남편, 또 아내, 우리도 이 사라의 죽음의 순간이 우리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도 한평생 이 못난 남편 만나고 이 못난 아내 만나서 그래도 지금까지 잘 버텨주고 살아왔으니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 평생에 당신 만난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야, 생각해보면 당신은 내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다. 이거 하라고 하면 쑥스럽겠죠? 예. 제가 시키진 않을게요. 예. 좀 그런 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처럼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에게 더 좋은 남편이 되고 더 좋은 아내가 되어주는 우리 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 지낼 이 묘지를, 무덤을 준비해 놓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당시에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땅 한 평도 구입해 놓지 못한 상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을 보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세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비록 그 땅에 거주하면서도 자신을 나그네로, 자신을 외국인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돈은 있었지만 이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무엇인가를 남겨두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언제든지 그곳을 떠날 준비를 했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잘 같이 봐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 15절로 16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이라는 말과 더 나은 본향이라는 말이 서로 비교되어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을 가고 싶지 아니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은 본향이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즉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욕심을 품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 즉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고향 땅에 대한 애착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습니다. 또 할 수만 있다면 고향에 가서 묻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약 객지에서 죽으면 우리는 말하기를 객사 또는 횡사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별로 좋지 않은 의미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를 왜 이 이국 땅에 묻고자 했을까요? 왜 이 이국 땅에 묻고자 했을까요?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땅에 매장하기를 원했고 또 한 가지는 그 땅을 그 후손들에게 또 계속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매장하려 했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태어난 곳이 아닌 앞으로 갈 천국을 자신의 고향으로 여겼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잘해야 될 것이 뭐냐? 믿음이 준비됐으면 그 믿음으로 가장 잘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갈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정말 천국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토록 미련을 두지 않을 거예요. 천국의 그 거룩한 영광을 사모하고 있다면 그 영광의 기쁨을 우리가 얻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땅에 그렇게 집착하고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죽음은 끝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니까 이 땅에 그렇게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사라를 매장할 장소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요구할 때 이 헷 족속들이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6절 말씀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이게요. 여기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앞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라고 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헷 족속은 당시 그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었던 이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교화가 되고 있죠. 비교화.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말했지만 이 헷 족속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한 배경이 있어요. 이 배경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곳에 거주하게 된 뒤로부터 이 땅에는 흉년이 없고 전쟁이 없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이 땅에 거주하면서 그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주민들은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그 거룩한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기 자랑해봤자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이웃들이 기뻐하고 이웃들이 인정해주고 이웃들이 오히려 야, 저분이 우리 마을의 축복의 통로다, 은혜의 통로다, 야, 저분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을에 전쟁이 없고 흉년이 없고, 야, 하나님의 복으로 이렇게 충만하더라, 이런 은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무덤을 구입할 때에 거저 받지 않습니다. 거저 구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구입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냐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몸을 굽혀서 정중하게 너희들의 밭을 팔아라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밭을 팔아라. 그러자 헷 족속은 얘기합니다. 당신 마음대로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얘기합니다. 당신 마음대로 좋은 곳을 선택해서 사용하십시오 얘기해요. 사용하십시오. 더구나 특히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소유한 이 막벨라 굴을 거저 주겠다 얘기합니다. 거저 주겠다. 예? 그러나 아브라함은 공짜로 무덤을 얻지 않고 굳이 상당한 가격, 정당한 값으로 사서 사라를 매장합니다. 16절에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막벨라 굴을 구입할 때 은 400세겔을 주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 400세겔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그 막벨라 굴을 구입할 때 아브라함은 제대로 값을 쳐서 지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얹어서 지불했다는 얘기입니다. 요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지으려고 땅을 구입합니다. 그 땅을 구입할 때 얼마에 구입했는지 아십니까? 은 50세겔에 구입합니다. 은 50세겔에 구입했는데 지금 이 사라의 무덤을 구입하기 위해서 은 400세겔을 지불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대충 짐작이 가능한 것이죠. 문제는 왜 굳이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느냐는 것이죠. 우린 공짜 좋아하잖아요. 공짜 좋아한단 말이에요. 너무 공짜 좋아하다 보니까 은혜마저도 너무 값싼 은혜를 구해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그저 값싼 거 은혜만 구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약속이었고 하나는 가나안 땅을 그와 그 자손들에게 주겠다 하는 것의 약속이었습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서 땅을 사야 할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생각난 거죠. 그러니 공짜로 그 땅을 얻을 수 없었던 거죠. 만약에 그 땅을 거저 받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계속해서 헷 족속의 영원한 빚쟁이가 들고 말 것입니다. 정당한 대가, 정당한 값을 지불하지 않고 거저 받았다면 언제든지 돌려줘야 될 때는 돌려줘야 될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지요. 또 한 가지, 만약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후손에게 상속해 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래 이것은 해족 속의 것이니까.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다고 하는 이 사인을 남기기 위해서 그 땅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어이 매장지에 정당한 값을 주고 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천국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분명히 그 땅을 공짜로도 얻을 수도 있었지만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그 땅을 삽니다. 이것은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기 위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했다든가 뭔가 노력했다든가 하지 않았어요. 거저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엄청난 대가, 상당히 큰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혜는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신적인 방법으로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엄청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안겨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천국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저 값싼 은혜만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조금도 헌신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조금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그저 거저 주시는 은혜만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대단히 값싼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정당한 대가, 정당한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삶,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성도들끼리 부딪혀 마음의 상처가 되고 마음의 어려움이 됩니다. 아, 내가 저런 사람 보려고 내가 교회 다니나? 에이, 교회 안 다니고 말지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성도들끼리 관계의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주님 만나야지,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그래서 부딪혀가면서 서로 참아내면서 서로 인내하면서 서로 견디면서 그렇게 신앙을 유지한 삶, 그것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부딪힘과 그 견딤과 그 오래 참음의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정당한 대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되게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내가 나이 들면 나중에 갈게, 나중에.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지 뭘. 그래, 나중에, 나중에. 나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다 하고 나서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 교회 갈게. 값싼 은혜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다 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 힘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은혜들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기꺼이 죄와 싸우고 거룩과 정결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서 천국에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적인 가치보다 천국의 가치를 소망하였던 것처럼 비록 이 세상을 팔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더 이상 이 세상 나그네의 길을 끝없는 탐심과 이기심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을 주시어 천국을 사모하는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거저 받은 은혜이지만 하나님은 정당한 대가와 정당한 절차를 진행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므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두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의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 혹 빗나갈지 모르면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둠 밤 어둠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거려도 운명이 여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것이고 두렵지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브라함은 많은 복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서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믿음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 세상에 너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출세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늘 소망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죽으면 끝이다라는 잘못된 개념을 파괴하고 영생의 은혜를 보장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짜의 은혜가 아닌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을 주시는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기꺼이 죄와 싸우고 거룩과 정결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허락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 나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